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 이하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5장 시작하면서는 주님이 도둑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밤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을 5장 2절에 시작한 거죠.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 특별히 4장 11절을 보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하여튼 우리 삶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이 주일만 예배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주일의 삶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을 했고,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6절에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삶이 무엇인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지금 말씀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 첫 번째가 12절에 보니까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일에 곧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충분하게 뭐 복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그 외에 어떤 막 가르치지도 못했었고 또한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죠. 누구를 딱 지도자로 세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라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 넘쳤어. 또 그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마게도냐 곧 유럽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까지 그 소문이 미칠 정도로 굉장히 참 건강하게 잘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우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수고하고 애쓴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곧 인정하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너희가 그 사람들을 알지 않느냐. 인정하고 그들의 역사, 그들의 섬김,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했어요. 그 리더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또 그와 같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리더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라. 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희끼리 화목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뭐 지도자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귀히 여겨야 되죠. 또 부모는 자식을 귀히 여기고 자식은 부모를 귀히 여기고 성도 간에 서로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게 종말론적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있는 삶이 바로 요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은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오면 형제들아 너희를 곤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그랬어요. 여기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은 생활이 무질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예요? 똑같은 시간 24시간 살아가는데 그냥 20대 30대 생활이 무질서한다. 그냥 아무 어떤 이게 무질서하게 살아가면 후딱 지나가잖아요. 20대가 후딱 지나가고 30대, 40대, 50대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 후딱 지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무질서하게 살지 말라.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곤면하고 공개하고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훈계해서 곤면해서 세월을 아끼는 삶, 그냥 방탕하지 말고 그냥 무질서하게 살아가지 말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주님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우리 자녀들을 공개하고 또 옆에 그렇게 허성세월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우리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픈 뿐이요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 같다 해서 날아가는 것 같은 그 인생 아주 신속히 가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 세월을 아끼지 않냐면 얼마나 나중에 아깝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을 허상세월하지 말라.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그러니까 소심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말하는 거죠. 격려하고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소심한 사람일수록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해야 하는 거죠. 막 지적하지 말고 아니 안 그래도 소심해서 그러는데 막 지적해버리면 더 위축돼가지고 못한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지적하지 말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 이 힘이 없는 자들은 것은 무슨 이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초보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랬어요. 붙들어주며 아니 나와 똑같이 나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그런 신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분명히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갓 들어온 신앙의 초보들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신앙의 초보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 뿌리가 약하다는 거죠. 믿음 뿌리가 약하다는 것은 예, 조금만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넘어지기가 딱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예, 신앙의 초보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그랬어요. 예, 이것이 곧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를 곤면하노니라고 곤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 봐보세요. 게으른 자들 곧 이 생활이 무질서한 자들을 공개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 소심한 자들은 격려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서 용기를 얻도록 하고 또 힘이 없는 이 아직 신앙의 초보자들은 이 붙들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어서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선을 따르라 이 말은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것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지만 나 또한 선을 따르라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손을 보존하는 것이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소금의 맛을 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서로 화목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공개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또 오래 참고 하는 거, 전부 우리는 이 소금의 맛을 내게 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잃을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하셨어요. 이 소금은 이제 언약의 소금이다. 너희 속에 언약을 두고 말씀을 두고, 그래, 그 말이죠. 말씀에도. 그러니까 소금은 맛입니다. 그리스도의 맛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서로 화목하는데, 서로 격려하는데, 서로 칭찬하는데,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항상 선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사도행전 13장 보면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아,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물론 그 말 자체는 조금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달랐다는 거죠.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뭔가 달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는 뭔가 비난하는 마음, 비난하는 식으로, 조롱하는 식으로 그렇게 불렸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맛이 뭐냐? 소금의 맛이다. 소금의 맛. 언약이 있다.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이 바로 화목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고, 이런 이 맛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 고난과 핍박을 겪는 이 대사님과 성도들에게 항상 기쁨으로 자신과 주변을 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또 기뻐하고 항상 함께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1장부터 4장까지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서 기쁨의 서신.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 그 고난, 그 수모를 감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그 주님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죠. 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가는 것도 기쁨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기도가 될 것이고, 기도가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하나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삶을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오늘이 아닌 영원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이, 내 길이 거칠고 험하더라도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면하는 거죠. 쉬운 일 같으면 왜 굳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18절까지는 잘 알죠. 그런데 19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근데 성령은 소멸되신 분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없어지겠습니까? 소멸되신 분은 아닌데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이 소멸되지 않게 하라라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멸하지 말라. 그 없어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은사도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가꾸고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은사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소멸하지 말고 또한 애언도 멸시하지 말고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이 애언이라는 것은 그냥 앞에 점치는 그런 애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아는지 자꾸 그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흔들고요. 내 이 심령을 신난하게 만들고 흔들고 또한 이와 같이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참지 못하게 만들고 화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여금 이 종말론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아 이게 마귀의 계획이구나, 아 마귀의 역사구나라고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의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다라고 주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될 말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0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또한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 말이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우리는 연약해도 나는 온전하게 그것을 이룰 수 없고 지금까지 말한 것을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왜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그 신실하신 주님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이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쉬지 않고 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악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물론 사랑으로 곤면도 해야 되지만 먼저 기도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곤면은요 그것이 오히려 이제 다른 이제 곤면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죽이는 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기도가 있는 곤면은 그 마음을 알잖아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그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연약함이 많았어요. 바울도 초대교회 성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공격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형제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기도와 함께 문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28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마지막 인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 여러분에게, 오늘 복된 주일을 지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